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대와는 달리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또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파,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파당이 생겨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녀가 계모를 범하는 음행죄가 있었고요. 또 교인들끼리 싸우다가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 서로 고소하는 일들도 생겨났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는 인구가 한 60만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로 말하면 아주 대도시라고 볼 수가 있죠. 도시가 컸고 또 상업이 발달한 상업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을지 모르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참으로 암담하고 무질서한 사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고요, 다신교를 숭배했고, 또 생활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그 제사 제도가 음행하였습니다. 음란했습니다. 문제는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가 따라가면 안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도 교인들도 세상을 따라가서 참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인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바울의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엉망으로 살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합니다. 자기들은 서로 싸우다가 법정에 고소까지 하면서도 바울이 오기로 했다가 사정이 생겨서 잠시 못 오니까 사도 바울은 참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다, 일구이연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바울은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중인격자다. 그리고 글은 잘 쓰는데, 글을 보면 강해 보이는데 실제로 만나서 설교를 들어보면 그 말이 시원하지 않아서 이렇게 설교를 잘 못한다.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이렇게 교인들을 선동을 하고, 그러니까 선동을 하니까 교인들이 거기에 휩쓸려서 아 그런가 보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도 보면은 간혹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목회자를 헐뜯고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요, 이 교인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4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문장에 보면 항상이라는 말과 감사하노니라는 말을 보게 되면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서 판토테라고 되어 있고요, 감사하노니에 대해서는 유카리스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은 문법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에서는 진행형과 같습니다.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에는 감사했는데 지금은 자신을 향한 그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 감사가 사라진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전에도 감사했지만은 지금도 감사하고 있다, 현재에도 감사하고 있고 계속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속적이고 규칙적인 감사와 기도 생활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바울의 감사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자, 이렇게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뭘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울은 감사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자신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물론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많이 주셔서 내가 감사하기보다는 지금 자신을 비난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이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에 보면은 헬라에 보면 페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때문에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가 아니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 교인들 가운데서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바울을 향해서 이중인격자다, 저 말과 행동이 다르다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을 시원하게 잘 못해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주 형편이 없다,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거짓 선생들이 와서 선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잘되게 하신 것을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런 분들은 아주 성숙한 성도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좋은 인간관계를 이루고 사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저분에게 저렇게 은혜를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런저런 관계, 인간관계를 이루고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태어났을 때 부모님에게서 의해 태어나잖아요. 태어남으로 인해서 부모님과 나와 이런 자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출발을 하게 돼요. 그리고 태어나서 보니까 언니가 있네, 오빠가 있네, 동생이 있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형제 자매의 관계를 이루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면서 친구를 사귀잖아요. 그러면 친구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학교에 가게 되면은 선생님을 만나서 사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친구들끼리 이런 같은 동문이 되는 것이고, 또 선후배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직장에 먼저 있는 사람과 소위 말하면 상사와 또 나의 그 부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가면은 우리 교인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지만은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서 또 이렇게 교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수록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폭이 넓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관계는요, 필연적으로 누구에게 도움을 주거나 내가 도움을 받거나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인간관계를 조력관계라,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는 특성이 있어요. 첫째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인간관계가 다 같을 수가 없어요. 물론 비슷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똑같지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부자 관계가 뭐 친구 관계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대체 불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인간관계든지 간에 다른 인간관계에 의해서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친구 관계가 부모와 자녀 부자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가 다른 관계를 대체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상호 의존성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서로 상호의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보상성이 있어요. 좋은 관계 속에서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여러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관계가 좋을수록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대학교 기숙사에서 신입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처음에 대학교를 들어가면 그 룸메이트가 정해지잖아요. 그건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2학년 되고 3학년 되면은 친구들끼리 어플라이해서 이게 방을 정립을 룸메이트 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1학년 때는 학교에서 맺어줘요. 그런데 거기에 신입생들 룸메이트의 관계를 조사를 해봤더니 그 룸메이트 간의 관계가 아주 끈적끈적하고 좋은 원활한 관계에는 애들이 건강한데요, 그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거나 좀 싫어하는 학생과 매체가 되면은 그 학생들은 감기 걸릴 확률이 높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는 횟수가 많아지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서로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때로는 우울감이 생기기도 하고 좌절감이 생기기도 하고 소외나 갈등이나 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좋지 않은 원만한 관계가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파생적인 감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기가 걸린다든지 또 무슨 뭐 아프다든지 예, 원만한 사람들보다는 약하더라. 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인간관계를 잘 가져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건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드린 대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향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럼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일까? 학자들은 인간관계를 여러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생산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산적인 관계는 자기에게도 긍정적이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자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도 옳지만 너도 옳다 그런 입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도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고 당신도 예수를 믿으니까 당신도 하나님의 천국 갈 백성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존중하게 되어있습니다.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갈아뭉개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를 이룬다는 거죠. 두 번째로 공격적인 인간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옳지만 너는 틀렸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항상 옳지만 너는 볼 때 맨날 틀렸어 라고 생각을 하니까 공격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게 돼요. 또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우울감을 가집니다. 나는 너와는 달라. 나는 아주 하이레벨에 있어 라고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불신하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나는 좋지만 당신은 하는 게 틀려먹었어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을 공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다른 것을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허무적인 인간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틀렸지만 당신은 항상 오라. 그러나 이건 문제가 뭐냐면은 늘 자신을 비하해요. 그래서 자신에게는 늘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등감을 가져요. 죄의식을 가져요. 무기력하게 되고 굴복을 하게 되고 도피하거나 범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울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도 좋은 관계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파괴적인 인간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틀렸지만 너도 틀렸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좋은 것이 눈에 안 들어와요. 항상 안 좋은 것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뭐예요? 부정적이 돼요. 그리고 다 틀렸으니까 공격적이 되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이 그러면요 아주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생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옳지만 너도 오라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서로 인정을 하게 되고 존중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이 바울이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좋은 점도 많았어요.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은 좋은 점도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5절에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부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지만은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좋은 점을 지적을 하면서 칭찬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것을 부각하기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보고 칭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 중에서는 이 인간관계를 좋게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도 아이고 이놈의 교회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많아?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 좋은 교회 없을까? 어디 완전한 교회가 없을까? 늘 교회 타령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로 완전한 교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내 마음에 쏙 드는 흠결이 없는 완벽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저 하늘나라 가면 모르지만은요. 스펄전 목사님에게 청년이 하루는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교회 자꾸 시험을 드는데요. 좀 지쳐 죽겠어요. 문제없는 교회 좀 없을까요? 저에게 소개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글쎄 그런 교회가 있을까? 혹시 자네가 교회를 찾다가 그런 완전한 교회를 찾으면 나에게도 좀 알려주게. 나도 좀 그런 교회 다니고 싶네. 그러나 자네가 정말 그런 교회를 찾거든 그날부터 자네는 그 교회 절대로 다니지 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아니 그렇게 좋은 완벽한 교회를 왜 가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네가 그 교회 나가면 그날부로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닐세. 자네가 그 교회를 나가는 순간 그 교회의 완전함은 깨어질 테니까 그 교회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도 없고 완전한 교회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한 교회는 저 천국에 가면 반드시 있을 것이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칭찬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왜 감사했을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했다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은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 5절 말씀에는 이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는 이 말은 헬라어로 호티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because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는데 왜 감사하느냐? 그 감사한 이유가 뭐냐? 7절에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러니까 모든 일, 모든 구변,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그리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어느 교회보다도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 장점이죠. 좋은 점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고 진리를 아는 지식뿐 아니라 모든 은사에 풍성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영적인 면에서 풍족한 이걸 보면서 감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와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재림신앙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강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박해가 심해서 그런 거예요. 요즘은 뭐 안 그렇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잘못하면 순교를 당합니다. 아니면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 굴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느 날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어나 번개가 치면 아이고 주님 이제 오십니까? 그렇게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재림을 사모했다는 이야기죠. 밤에 아름다운 별을 볼 때마다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언제 오시나이까? 그렇게 또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교인들이 길에서 만나면은 서로 인사말이 마라나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곧 오십니다. 서로 인사하면서 주님 곧 오실 거니까 힘들어도 참읍시다.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십시다. 마라나타. 그렇게 서로 인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곧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재림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지금 갈게 라고 하면 아이고 주님 지금 오지 마세요. 지금 여기 너무 좋으니까 뭐 좋은 차도 샀고 좋은 집에서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것도 봐야 되고 지금 여기 너무 좋은데 주님 지금 오지 마세요. 혹시 그런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만 하겠어요? 8절 말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인내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적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끈끈하게 서로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고 신실하셔서 끝까지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감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필수사항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잘될 때나 잘못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했을 때나 항상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손해가 와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 사람의 삶이 잘 되겠습니까?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감사하지 아니하고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그런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영화롭게 기쁘시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더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감사했어요. 특히 감옥에서도 그런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성경이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이 내 성경을 옥중서신, 옥에서 쓴 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기쁘겠습니까? 뭐가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옥중서신들을 보면은 그 서신마다 중간중간에 늘 감사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면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빌레몬서 1장 4절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그러니까 이 옥에 있으면서도 그 성경을 쓸 때마다 중간중간 감사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교인들의 부정적인 면을 보면서도 거기에 불평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석을 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생각을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think, 생각한다는 말과 thank, 감사한다는 말은 그 어원이 같습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가 있고 불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눈이 아주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감사의 조건으로 보면 감사할 수도 있지만은 불평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아, 나는 왜 눈이 이렇게 작은가? 불평의 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로 해석을 하면요. 눈이 작으니까 바람 불어도 먼지가 적게 들어오니 감사하다. 눈이 크면 나이가 들면 자꾸 눈이 처져서 수술하면 돈 들어가는데 눈이 작으니까 뭐 그냥 거기서 그러니까 수술 안 해도 되고 돈 안 들어서 감사하고. 똑같이 눈이 작지만 그걸 감사로 해석하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를 찾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보이지만 불평을 찾는 사람에게는 불평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감사를 특히 많이 한 사람 뽑으라면은 이 구약의 대표적으로 다윗과 신약의 대표적으로 바울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윗을 보면은 사실 왕은 하였지만은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을 보시면 늘 감사하는 마음. 사도 바울도 가난과 굶주림과 고통 속에 살았지만은 그러나 늘 감사를 찾고 가슴에부터 우러나오는 그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을 보거나 아내를 보거나 혹은 자녀를 보거나 부모를 보거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볼 때에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모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라도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면 분명히 감사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또 감사로 해석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플라톤은 네 가지 감사했다고 그러는데요.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감사하고 철학과 정치와 예술과 학문이 살아 숨쉬는 그리스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훌륭한 스승 소크라테스를 만나서 감사하고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서 감사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이 여성들은 뭐 정치에도 참여를 못하고 그 남성과 여성의 그런 그 차이들이 많아서 이제 그렇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 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감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감사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